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처를 쫓는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 신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회유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었고,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켜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아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가거나 혹은 약화되고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불분명한 지식, 즉 무지 때문이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러한 불명확성은 결국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열렬해지기 위한 어떤 진지하고 성실한 동기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성장하지 못하는 병적인 유아기 상태에 놓여 있는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지식이 확장되지 못하면 신앙은 결코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이성이 미혹되고 마비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악한 교주들의 말을 신봉하고 그에게 재산도 몸도 시간도 다 가져다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형식적인 신앙의 습관적인 형태는 존재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이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한 이 위대한 지식의 융합이 한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단편적일 때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나 회의와 의심, 실증과 권태에 무너지게 되고, 뜻밖에 일어난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결국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확고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꺼이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신자는 지속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며 흔들림 없이 인생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가 되어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신앙의 올바른 길을 알아야 그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그 지경과 지평을 넓혀가는 방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여전히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완고한 거짓을 꺾지 못할 때 신앙은 성장을 거듭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거나 뒤로 퇴보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끊임없이 회유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이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다치게 되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미혹의 요소들로 인해서 결국 배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신앙의 패턴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진리를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자동차는 결국 길에 멈추어 서게 되듯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지성적인 헌신을 다하는 이 치열한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그저 쉽고 편안하게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는 참된 신앙의 길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치열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었던 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분이 있으면 거명을 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5장, 6장에서도 일부 언급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므로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여겼던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보다 유다지파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비교 불가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창세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가 왕들의 사륙으로부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한 그에게 모든 것들로부터 10분의 1을 나눠주었다. 한편으로 첫째로 의의 왕으로 그런 다음 한편으로 또한 살렘의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번역되는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족보가 없는 날들의 시작도 없는 생명의 끝도 가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게 되어 온후 그는 계속적으로 제사장으로 머물고 있다. 본문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동방에서 침략해 들어온 왕들을 맞이해서 이들을 모두 패배시키고 그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그 답례로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에서 소개하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살렘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계보와는 별개로 노아홍수 이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켜온 신비한 베일에 가려진 인물 정도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따름인데 칼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그 땅에서 오직 그만이 의롭고 진실하게 신앙을 돈독히 하고 그 신앙을 수호해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극히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고, 멜기세덱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어서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창세기 기사를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주의 만찬의 성례전에서 빵과 포도주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이 빵과 포도주는 동일하게 은혜 언약의 복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런 은혜의 증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한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하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그 시대에 준비하셔서 당신의 종을 축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시고 그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맹세의 주인공으로서 그가 그 사명에 붙들려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격려와 축복과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과 이러한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올바로 행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위대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2절에서 그를 의의 왕, 또다시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라고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번이나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은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사역의 결과로서 주어진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주인들 사이에 다시 평화의 가교가 놓이게 된 이 복된 회복의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의 말키 그리고 의를 의미하는 체데크럭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롭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예레미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호칭한 것과 유사하게 장차 오실 의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들을 통해 볼 때 멜기세덱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평과 의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정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분명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죽음에 대한 기록도 그가 어떤 가문에 속한 자인지에 대해서도 일체의 기록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방불하다라는 말은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한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신비하기 그지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성경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존재해 왔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은 단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고 그 기록을 끝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기록은 성경 속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명을 다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홀연히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와 너무도 닮은 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죄인들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주로서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위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직무와 사명, 그가 어떤 신비한 존재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위대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대제사장직의 사명과 그 위대한 의미를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직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토록 힘주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축복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위대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더 월등히 우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지켜보라. 또한 그에게 족장인 아브라함이 노략물들로부터 10분의 1을 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레위의 아들들로부터 제사장직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로 10분의 1을 바치도록 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왔을지라도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로부터 족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징수해 왔다. 그리고 그가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자를 축복해 왔다. 그리고 모든 반론을 제외하고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레위 지파와 그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노력물들 중에 10분의 1을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레위 지파의 후손들조차도 율법을 따라서 십일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구별하여 드린 십일조를 거두어서 그것을 분배받았는데, 그렇게 십일조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명문화되기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던 제사장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지파의 족보에 포함된 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칼빈은 어떤 뚜렷한 영광을 지닌 자가 관심의 영역 안에 있는 자를 낱낱이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의 엄숙한 행위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위하십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신령한 복이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 간구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모두 우리 안에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노력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를 언제나 축복하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높였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어준 자가 그 복을 복 빌음을 받은 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7절에 패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이론하고 코리스 데 파세스 안틸로기아스, 특히 이 부분이 관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됐는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더 나은, 더 탁월한, 더 위대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 빌음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복을 빌어줄 수는 없습니다.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향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 빌음을 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약속과 맹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터무니없이 잘 되기만을 위하는 물질적인 형통과 번영이 그 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빌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인들을 영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메시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영원한 복을 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복된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관계 안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복 빌림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 여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10분의 1을 취한다.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얻는 자가 그리고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쳐왔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아직 그 아버지의 허리 가운데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그리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이렇게 각각 다른 대상을 구분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럼 초인적인 존재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불사의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거나 혹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을 여기도록 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모형이기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저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를 기록한 것이라고 아더 핑크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죽을 자로서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았다면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 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음을 말하면서 역시 멜기세덱의 비교 불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을 때 레위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지파는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아직 생식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후 존재하게 될 레위지파의 모든 제사장들의 후손들은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최초의 신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일조를 바친 것으로 볼 만큼 멜기세덱은 이후에 모든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의 모든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멜기세덱은 레위지파 출신의 앞으로 세워지게 될 제사장들과는 비교 불가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의 불완전성과 그 한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제사장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멜기세덱의 위치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결국 이 멜기세덱의 탁월성과 우월성의 그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사실을 이런 모든 논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완전하신 그 어떤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대속을 단번에 완성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주제를 계속 힘주어서 웅변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참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성취가 있었다면 왜냐하면 백성이 바로 그 위에서 법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왜 여전히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그리고 아론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 일어나도록 말해질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면서 또한 강제적으로 율법의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말해진 자에 대해서 그는 아무도 제단에 전념해 오지 않았던 그에 대해서 다른 지파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이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새롭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한 제사장이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궁극적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까닭이 있었겠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아론의 제사장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수없이 드려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로 인한 부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새로운 위대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예표하고 있었던 위대한 신비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의 궁극의 대속을 위해서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위대한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세상에 오신 전혀 새로운 제사장이심을 강조하면서 율법과 그리고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과 그 제사에 익숙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의 대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진리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역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변경되어 폐지되다 혹은 바뀌어져 무효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직과 율법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제사장의 직무는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이 없이 율법은 그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레위 제사장들은 불완전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행위로는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목적 또한 완전하게 수용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전혀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 제사장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면 이제 율법도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한 용도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율법의 그 기능이 변경이 되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맞고 그 율법의 기능을 대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이신칭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유대주의 전통이 아직 찌들어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 즉 제사의 일을 섬겨보지 않은 전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제사의 일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즉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탄생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그야말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구원을 얻는 언약의 폐기를 의미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임을 말씀하는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언약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신비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놀랍고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취하신 신묘막측한 방법이라고 진리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저 바깥에 그렇게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소스라치게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 신비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존재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도,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신 이 모든 일들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저 우연하고 평범한 일들이 아니라 모두가 놀랍고 신비한 여러분을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뜻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왜냐하면 우리의 주께서 유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 지파를 위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멜기세덱의 유사함을 따라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욱더 많이 분명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레위지파 아론 반열의 제사장이 아니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에서 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이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신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약속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나온 적이 없었던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불완전한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과 전혀 같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영원히 모든 대속을 완성하신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논증이 정조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언약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성취자로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모든 죄인들의 대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보면 그는 육체의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영속적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어왔다. 왜냐하면 너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것이 증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즉 제사장은 레위지파로 국한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그리스도는 그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는 것이라고 역시 그 우월성과 독보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능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불리움을 받으시는 궁극의 이유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율법 아래서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긴 논증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오버랩시키면서 또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 주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면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을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회유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러한 주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입체적인 강력한 논증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 가치가 되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박해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계시키면서 절대로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너희가 떠났던 그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율법이나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세에게로,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모세와 율법은 모두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더 힘써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설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명하고 뚜렷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동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비교를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구약적 가치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을 그들의 이성과 신앙에 호소하면서 이 비교 우위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결코 배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이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지를 진리 속에서 반드시 발견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과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마지막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핵심적인 가치들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지워내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죄악된 실존을 통째로, 이 죄악된 실존을 통째로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무능, 이 꼬리표는 결코 떼버릴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무한한 인간의 우월한 능력이 오늘의 이르기까지 세상을 계속 발전시켜왔고 인간의 정신을 진화시켜왔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을 부정한 채로 인간 자체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인간의 위대성만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정신들이란 말입니다. 그 정신은 바로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들의 머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절대 진리가 이렇게 급격히 소멸되고 지워지고 있는 시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조차도 이제는 찾아보기 희박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좋은데 절대 진리는 싫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기독교만 유일신을 가진 유일한 종교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건 니들이 나는 소리고. 절제 진리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더 이상 영생, 영벌, 심판, 죄, 구원이란 주제에 사로잡히는 것을 인간들이 극도로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 다원화해서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이고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것을 사유하고자 하는 동기조차 가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정신과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과 내세에 대한 진지하고 절박한 물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이 쾌락주의에 찌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정신이 무엇으로 진지하게 자기의 구원과 믿음이라는 주제에 몰입해서 그 해답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앞으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배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절대 진리에 대해서 담을 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체의 무관심과 나아가 혐오로 일관하는 때에 누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중한 관심을 보일 까닭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서가 왜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독보성을 당대의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말세를 만난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쉽고 재밌고 간편하고 즐거운 것만을 그런 가치들만을 원합니다. 진리가 논증하고자 하는 이 고도의 지식을 추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 실증과 권태와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을 일컬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자들, 더 깊은 진리를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그 진리에 깊이 공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신자들을 히브리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절대 다수의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에게 이 어려운 논정으로 가득한 히브리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이 위대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와 그 위대한 계획을 올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그 무지하고 몽매한 신앙의 결과는 결국 흘러 떠내려가든지 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결국 타락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로 그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과 영생의 이 모든 지식들을 모두 치밀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까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즐거움과 평안과 마음의 위로와 편리함과 뭐 다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과 위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해야 될 이 모든 진리를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과 그 믿음의 선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날들을 이기는 삶을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 견고한 지식과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닻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핍박과 회유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는 온 힘을 다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이처럼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신은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왜 그같이 전도 유망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닻과 같은 가치이기에 이것이 없으면 결국 인생은 파산을 피할 수 없기에 힘주어 성경이 말씀하려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요하게 히브리서는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기 위해 그리고 분명한 지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 이러한 영혼의 등불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에 여러분의 지정의를 집중하십시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고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신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기필코 우리 안에서, 그대 안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감당할 믿음과 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를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지 부디 그 해답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가치를, 그 탁월하고 영원한 가치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